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임기에 대해 논의하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두 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로 결의안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쿠바 정부에 다시 한번 책임을 묻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 정권은 국제 테러리즘 지원과 미국 사법제도의 전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테러 지원국 지정 사유로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과 미국인 도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선적이며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쿠바는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12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이듬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막판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이완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트 호크스트라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첸싱싱 네덜란드 주재 타이완 대표부 대표를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해 회동했습니다. 호크스트라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회동 사진과 함께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전 세계의 우리 국무부 동료들이 이제 활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첸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외교 관계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은 중국과 합의한 대로 타이완과 공식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약 9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기준으로 898만 7,322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각주에 배포한 2,500만 회분 중 3분의 1가량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현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이 배포되고 있으며 1차 백신 접종 이후 3, 4주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발령했던 국가 긴급 사태를 오사카 등 서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스가 요시데 총리가 오늘 집권자민당 지도부와 회동해서 오사카와 교토, 효고 등 서부 지역에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내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중부 아이치현과 기후현에도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어제 볼칸 보즈키즈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의 목적과 숭고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계속 봉사하는 것은 영광일 것이라면서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1월 취임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난하고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데 대해 당장의 위협보다는 앞으로의 외교 전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 등 핵심 요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번스 지명자에 대해 CIA를 어떻게 이끌지 또 어떻게 진실되게 이끌지 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I'm asking Ambassador Bill Burns to lea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e knows how to lead and to lead.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번스 지명자는 30년 넘게 국무부에 근무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요르단 주지의 대사를 지냈고 이란과의 핵 협상에선 마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인 CIA는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백악관 국무부와 함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직을 맡기 전 CIA 국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CIA는 2017년부터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 센터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번스 지명자는 과거 의회 청문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번스 지명자의 북한 문제 해법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스 지명자는 2019년 7월 미 의회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란 주장의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three meeting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도전과제며 유감스럽지만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보유는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번스 지명자는 초기 합의로 북핵 프로그램 동결 이상의 조치를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북핵 위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 외교가 시도 자체로선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의지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however, I think is that, you know, Kim Jong-un in my view has no inten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of fully denuclearizing.
번스 지명자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서 다자적 접근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미국은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가 요구된다며 미국은 국제기구 개혁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고 민첩한 외교를 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을 연합시키는 데 있어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지명자가 이끌고 있는 카네기 평화재단의 짐 쇼프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에 번스 지명자의 대북 접근법은 바이든 당선인 개인의 의중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의 전략에 좌우될 것인 만큼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등과 함께 동맹 등 다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key issues that they'll be pushing, and I think Bill Burns, Ambassador Burns agrees with this, is that revitalizing and rebuilding.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동맹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재건하며 다자 외교와 다자 기구 등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번스 지명자도 이런 점에 동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번스 지명자 발표에 앞서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핵심 인사들을 지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밝혀 다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도 지난해 8월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미국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안보 국방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히고 미국에는 적대정책 처리를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곧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11일 VOA에 북한의 최근 당대회 결과에 대해 김정은의 엄포와 도발적 행동 위협이라는 또 다른 순환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강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나 이런 행태는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을 이끈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독재자와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전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민주당의 상원 탈환으로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상원에서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조속히 평화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현명한 외교에 대해 김정은 정권과 관여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중간 단계 합의 등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추가 핵물질과 탄도미사일 생산의 검증 가능한 중단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평화로 향하게 하려면 대결이 아닌 화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VOA에 김정은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번영보다 핵투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미국은 김정은의 이유 없는 위협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최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VOA에 북한 측 발표는 미국을 협상으로 몰아넣기 위해 새 행정부 초기 압박을 증대하는 북한의 일관된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더 강력한 관계와 공조를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 등이 처음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당장의 위협보다는 앞으로의 외교 전략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서에서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고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략 핵무기의 경우 15,000km 사정권 안의 명중률을 개선해 핵 선제와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탄두 개발 유도 기술의 경우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술 핵무기 소형 경량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대형 핵탄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개발과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최첨단 무기 개발 계획 공표가 외교적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11일 VOA에 군사적 메시지였다면 성능 시범이 동반됐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view it more as a diplomatic message, not a military message.
북한이 예고한 신형 무기 개발 계획의 대다수가 현재 실전 역량이 아닌 기대 역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도 재진입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새 행정부에 미국이 북한에 계속 관심을 두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신호를 발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무기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청중을 겨냥했다며 가장 최우선 대상은 북한군 내 강경론자들로 당내 군부 역량 축소와 주요 보직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first audience is internal, North Korea. The second audience is South Korea.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향한 신호지만 대다수 언급한 무기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는 한국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가 더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대화의 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발신하면서 향후 대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향후 2개월 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대각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열거한 첨단 무기들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외교를 목적에 둔 대외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세이모 전관은 미국에 보내는 대외 신호로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대목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is that Kim Jong-un did not mention resumption of testing, which is very importa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외교 재개에 대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북한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신행정부도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에 기초해 외교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번 당대회에서 언급한 각종 첨단 무기들을 당장 실전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you've got to say, do they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do that? And the answer's got to be no.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으로 이 같은 목표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열거한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그보다는 대외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대목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 질의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과거 북한이 외부의 예상을 깬 이력은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 배치는 매우 난도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며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물리와 고등군사공학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다만 북한이 열거한 첨단 기술 목표가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대내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교착상태인 미북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에 따라 전략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명중률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개발 등 추가적인 전략무기 증강 계획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방역협력, 개별관광 등 문재인 정부의 협력 제안이 비본질적이라며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이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미북, 남북관계가 8차 당대회 이후 긴장이 더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카드를 놓고 협상을 벌이려던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면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북한의 협상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식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이고 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협상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의 군축 협상을 원한다고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대화에 대한 접촉은 시도를 하겠지만 초반부터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돼 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향후 미북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 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내걸고 핵무기 증강 계획까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밝힌 것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미국 안팎의 다른 당면 과제들 때문에 대북 협상을 뒤로 미룰 경우 자신들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미국에 공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을 다그치는 양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설사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려고 해도 미중 갈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들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긴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북 라인 인사를 마무리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북한이 모종의 도발 카드를 쓸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꼬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상황에 따라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완성을 위한 연구사업이 마감 단계라는 북한 측의 언급에 대해 ICBM 시험 발사를 암시한 대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도발 암시는 했죠. 왜냐하면 다탄두 장거리 미사일 이야기하면서 마감 단계에 와 있다고 했어요. 마감 단계에 와 있다면 언젠가 시험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게 도발을 시사했다고 봐요. 예전에도 마감 단계 언급한 다음에 실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김 위원장의 강대강, 선대선 발언은 강경 일변도의 노선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참모들 사이에서도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도 와쳐가지고 북한 핵 문제 접근에 있어서의 핵군축, 핵군비 통제 접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감대 수준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의도를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향후 나름대로 신속한 접촉 국면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한층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부단한 협력 제안에도 또다시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로 여기는 김 위원장의 인식이 확인된 때문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는 긴장 조성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략 도발은 북한에게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담을 피하면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대남 도발을 활용하기 위해 명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로 첨단 무기 도입 중단 같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대남 정책은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거는 거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끌고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의 명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나아가 한국이 이를 설득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대북 정책에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좀 설득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요구 조건이 한국을 통해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전략가인 김영철 대남비서를 대남비서직을 없애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총비서에 추대된 것은 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미 라인의 입지 약화와 대중 라인의 부상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켄 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키려 한 것은 김일성 주석 당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보다 공식적인 당 구조로의 복귀라고 설명했습니다.
A return to the more formalized structure of the party.
구스 국장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총비서는 북한 정권에서 지도자가 맡는 전통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를 신속화,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든 것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당을 매우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카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총비서 추대는 김 위원장의 북한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 can say that Kim Jong-un's rule is fully consolidated at this time.
스나이더 국장은 총비서 직책은 아버지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낸 자리라며 현재 북한 내 김 위원장의 통치가 완전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직책 부여가 김 위원장의 기존 권력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이번 일이 실질적인 김 위원장 숭배 단계 시작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will read into it that you know it perhaps is the beginning of a real adoration phase where.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개인 숭배 같은 압도적인 대중 캠페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결국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 김 위원장이 지닌 독분 권력은 이미 집권 직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직책이 더해지든지 북한 내 모든 기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은 이미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구스 국장은 김여정의 권한 약화라고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r power does not come from the formalized party structure. It comes from her attachment to her brother and her relationship to him.
김여정의 권한은 공식화된 당 구조가 아니라 오빠인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도 경호와 게이트키퍼 역할을 주로 맡을 것이며 마크에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스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역시 김 위원장과의 가족관계에 있는 김여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당 대회에서 나오는 입지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이 통제하게 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때 가서 사람들은 김여정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may be yet some new agency that is being created that she will be given.
구스 국장은 또 당 대회에서 대미 라인의 입지 약화와 대중 라인의 부상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1일 노동신문에 공개된 주요 당직 인사 내용에 따르면 대미 외교 라인의 간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으며 대중 외교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은 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It's sending a signal to the United States that is basically saying don't expect North Korea to take the lead.
미국에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며 외교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먼저 양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겐 기댈 수 있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당 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는 반면 미국과의 대화에는 훨씬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n the overall message from the Congress, Kim was signaling that he wants to continue improving relations with China.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경 공세와 자연재해 등으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북한은 결국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총 비서 추대 등과 관련해 여러 분석을 내놨습니다. AP통신은 총 비서는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이 가졌던 칭호였기 때문에 김 씨 일가가 이끄는 정권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에는 그의 통제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반면 총비서에 추대된 지금은 정적 등을 제거하고 권력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라는 폐쇄된 정권에서 총비서에 올랐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통제가 절대적임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을 강등한 것 역시 이와 연관된 맥락이라며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공식 직함을 줄 경우 김여정이 자체적인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런 실험은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영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 14, 화성 15, KN15, KN23, KM24, KN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비행 중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무기 운반 체계와 관련해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지난해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믿을만한 핵 전쟁 수행 능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위기 안정과 긴장고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 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장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패트리엇,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등 이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정밀 유도 전술 무기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에 대해 위협적이라는데 미국 내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이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VOA를 방문해 가진 대담에서 중국이 재산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치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we're going to have a rules-based system that respected property rights and human dignity
폼페오 장관은 또 자신은 중국을 둘러싼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과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했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오는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그런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인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이 자손들이 그런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외교관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 주재하든 중국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one of my ambassadors and chiefs of mission understands that China presents the challenge in their country, wherever they may be. 미국의 외교관들은 그들의 주재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그 활동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DOA의 임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뉴스를 전하고 미국 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 정부는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서 정부가 거짓말과 선전을 일삼는 나라에서 VOA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은 미국이 중시하는 모든 것들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탈북 기독교인의 증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과 열악한 수용소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가 모두 무시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자유를 찾았고 안전가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붙잡히어 북송되었고 감옥에 갇혔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USA가 최근 공개한 탈북 기독교인의 동영상 증언입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된 뒤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이 북한 수감시설에서 겪은 인권침해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박해를 증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감시설에서 42호로 불린 이 탈북 여성은 북송된 뒤 신문을 받으면서 보위원들이 중국에서 교회에 갔었는지, 성경을 갖고 있었는지, 한국인을 만났는지, 기독교인이 됐는지 등을 자세히 취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즉시 또는 천천히 죽을 것이다.
이 여성은 기독교인이 아닌 척했지만 첫 구금시설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으며 간수들은 자신의 42번 번호를 부를 때마다 때리고 걷어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내 행적에 대한 의심 때문에 독방에 갇혀 다른 수감자들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예수를 따르는 건 정치적 범죄로 재판 없이 사라져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로 이송되지만 자신은 계속 부인해 다행히 기독교에 대해선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변호도 받지 못한 채 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강제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교화소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일상이 하나의 긴 악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죄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며 짐승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하지만 교화소에서 우연히 기독교인 수감자를 만나 비밀리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경 구절과 사도신경을 암송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기독교인 동료는 특히 자신보다 더 용감해 다른 수감자들과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느 날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 동료를 태우고 사라졌다고 이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동료를 죽음의 수용소인 관리소로 데려간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다. 소리 없이 눈물로 이 감옥에서 나의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이 죄 많은 딸을 받아주소서. 주의 산성과 요새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소서. 주의 평안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오픈도어즈는 이 여성은 다행히 석방된 뒤 탈북에 성공했지만 북한엔 여전히 신앙을 이유로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은 생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의 지원으로 중국 내 안전가옥에서는 탈북 난민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며 음식과 약품, 복음의 희망을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을 받은 탈북민들은 자주 북한의 집으로 돌아가 비밀 지하교회에서 식량과 복음을 나눈다며 이렇게 매일 박해에 처한 북한 내 형제자매들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USA 회장은 지난해 VOA에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국가가 곧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알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의 기독교연합체인 세계복음연맹도 지난 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 감금과 강제 노동, 처형 등 끔찍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건 신앙의 자유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유엔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한 세계인권선언 18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자유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제니비 우드 선임 고문은 이 단체 홈페이지에 종교의 자유는 회당과 교회,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igious freedom is more than the freedom to worship in a synagogue, church, or mosque. It means people shouldn't have to go against their core values.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문화나 정부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핵심 가치와 신앙까지 반대해선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정부는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억압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 등 모든 신앙인이 처벌과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 USA는 오는 13일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들의 실태를 밝히는 연례 2021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표에서 북한을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크 씨의 세 번째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7년 형량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사망했다는 아버지의 소식에 제이크 김 씨 가족은 오열했습니다. 20대 북한 청년 제이크 김 씨는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북한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업상 중국에 다녀오겠노라고 말해놓고 죽음을 각오한 길을 떠났습니다. 2009년 북한을 떠나 태국 난민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제이크 씨는 가슴 철렁했던 당시 기억 중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철길이 있어요. 그 압록강 옆으로 압록강을 쭉 따라서
길은 없고 그래서 그 철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친구가 저희보다 한 200m 앞에서 걸어갔고요. 한 100m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앞에서. 아주 새까마니까 한치 앞도 안 보여요. 그냥 짐작으로 그 철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그 친구를 따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서 전치불이 탁 켜지면서 누구야? 섯! 딱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러거든요. 누구야? 섯! 섯! 이제 세 번 섯에서 안 서면 쏜다.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저희야 뭐 서러 하니까 뭐 그냥 와들짝 놀라서 그냥 딱 굳어져서 섰죠. 뭐 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서서 꼼짝도 못하고 딱 섰는데 그 친구 앞에서 저희를 세운 군인이 저희 얼굴에 전치불을 바로 폭발로 비치고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는 그냥 사실 다 모든 걸 체념했어요. 아 여기가 끝이로구나. 아 정말 이건 운도 지지지도 없네. 그냥 시작도 못해보고 여기서 끝나고 만해. 하고서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탁 서있었어요.
순간 겁을 먹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행적으로 군대 가지 못했던 대신 사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세술이 강했다고 말하는 제이크 씨.
오더니 어디 가는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밤 중에 어디로 가나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주 순발력이 좋게도 무의식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저와 같이 그때 탈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약혼식하러 여기 왔는데 약혼녀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지금 약혼식하러 왔다.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서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터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건 정말 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믿더라고요.
철길에 털썩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담배도 나눠 피우고 짧은 시간에 경비대 청년과 소통했고 제이크 씨의 탈북 계획을 몰랐던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이크 김 씨의 위기를 넘기게 해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와 그 친구가 굉장히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 또 제가 해주는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담이나 어떤 팁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갈 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어떻게 이쪽으로 뭐 30분 가다가 뭐 좌회전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가는 길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좌절을 했었는데 솔직히 아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근데 운이 좋게도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희가 그냥 그 친구가 또 아 빠이빠이까지 해줘서 그 친구가 가리키는 대로 이제 쭉 가서 제 앞에 가는 브로커한테 다시 갔죠.
네. 위기를 모면한 제이크 씨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게 됐는데요. 중국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버스가 크고 그 버스 안에 좌석 대신에 침대가 있어요. 아주 거리가 길게 운행을 하니까 사람들 가는 동안 그냥 잘 수 있게 침대를 놨거든요. 2층으로. 이 브로커가 저희를 버스에 태우고 그냥 가서 내리면 거기서 너희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뭐 내일 도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버스를 안 탄 거예요. 근데 그 공안이 올라오, 그 경찰이 올라오더니 이 경찰은 신기하게도 매 사람 다 아이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저에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온갖 그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혼자서. 뭐 뛰다가 총에 맞아 죽을까? 아니면 뭐 창문을 까고 창문에서 뛰어서 뭐 어떻게 산으로 뛸까? 뭐 별하별. 뭐 어차피 뭐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총에 맞아 죽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냐? 막 스스로 막 이런 질문도 하고 하면서. 경찰이 제 앞에까지 다 왔어요. 왔는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블랭켓을 뒤집어 쓰고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서 저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아, 얘 자는가 보다 해서 그런지 이제 저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꾹꾹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다시 한번 꾹꾹 찔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심장이 그 방망이질한다고 하죠. 심장이 막 쾅쾅쾅쾅 뛰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경찰이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막 그게 또 두려워서 더 막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눈을 꼭 감고 잠자는 척. 여기서 걸리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꼼짝하지 않고 죽은 듯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 번째를 저를 이제 꾹꾹 찔러서 깨워보려고 시도를 하고 나서 그동안 제가 깨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더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위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깨우더라고요. 그 경찰이 그 사람의 어떤 뭐 신분 확인이랑 하면서 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엇을 바랬냐면요. 아, 이 사람이 저 위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나에 대해서 잊어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 아주 그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런 바램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김 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위에 사람과 한참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저는 물론이고 제 뒤에도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더 체크를 안 하고 돌아서 버스에서 내려가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진짜 어떤 신의 가호가 있었거나 이건 진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기적이라는 거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중국을 탈출해 태국까지 오는데 성공.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안전한 곳에 이르렀지만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약속한 시간이 2주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미국에 가고 싶었었는데 왜냐면 대한민국도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훨씬 더 위대한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었던 거는 제가 제 아내에게 2주 동안 비즈니스 출장을 갔다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탈북을 했잖아요. 하룻밤도 편안히 잠을 자본 날이 없어요. 거의 아주 지독한 불면증이 왔을 정도로 제가 괴로웠었는데 왜냐면 북한에 그 남겨두고 온 제 아내의 걱정으로 해서 잠을 제바로 잘 수가 없었어요. 행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하루빨리 어떻게 하면 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있고 너를 또 내가 빼올 거다라는 이런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빠른 길이잖아요. 미국 가자면 보통 1년 좀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아내와의 재회가 최우선순위였던 제이크 씨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2009년 8월 압록강을 건넜고 2009년 10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원에 나와서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나 살아있고 뭐 한국이란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더 청이 됐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냥 와이프가 그때 막 그냥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를 북한에서 구할 때까지 탈북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제이크 씨는 자신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갚아야 할 빚, 그리고 아내를 데려올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1월 12일
소련군이 리투아니아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방송국을 공격합니다. 소련군은 방송국 앞에 막아선 리투아니아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고, 이로 인해 리투아니아 주민 1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북동부에 위치한 리투아니아는 2차 대전 중 소련군에 점령됐고, 1940년 스탈린에 의해 소련에 강제 합병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리투아니아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1991년 1월 12일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리투아니아인들의 독립에 대한 갈망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련군의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8개월 뒤인 1991년 9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발트의 연안에 최초로 성립된 리투아니아 공국은 14호 세기를 지나는 동안 번창했으나 18세기에 이르면서 쇠퇴해 게르만 민족,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918년 독립을 선언하고 소련도 1920년 모스크바 조약에 의해 독립을 인정했으나 1940년 친소 정권인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돼 그해 8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1990년 소비에트 연방 15개국 중 가장 먼저 주권 독립을 선언하고 1991년 9월 소련 국가평의회가 독립을 공식 승인합니다. 1972년 1월 12일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셰이크 무지브르 라흐만이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무지브르 라흐만이 이끈 동파키스탄의 독립단체 아와미 연맹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방글라데시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파키스탄은 즉각 군사 탄압에 나섰고 지도자 라흐만을 체포한 뒤에 감옥에 감금시킵니다. 이에 분노한 방글라데시인들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해 파키스탄에 저항하며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인도 또한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은 1971년 12월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라흐만은 이어 교도소에서 풀려난 지 4일 만인 1972년 1월 12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셰이크 무지브르 라흐만은 이어 3년 뒤인 1975년 1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쿠데타가 일어나 1975년 8월 가족과 함께 암살당합니다. 딸 셰이크 하시나가 살아남았는데 집권에 성공해 현재 방글라데시 총리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